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새 감사 헌금을 드리며 매 순간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장로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새 첫 예물을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사 귀한 장로님의 소원처럼 불같은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모두 변화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붙들려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복 있는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 말씀 가운데 감동해 주셔서 참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성도와 교회로서 세워지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닐 때는 사람마다 다 기대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랄지 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또 마음에 이상하게 좀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사람은 종교를 찾는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뭔가 내 심령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또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뭐 우리 보통 하는 얘기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대하고 뭐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승리,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혹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만이 솔루션, 방어하는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정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말처럼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를 나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정말 듣기만 해도 환상적이고 놀라운 얘기들을 아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봐도 그다지 그렇게 기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신앙생활 한 주, 두 주, 세 주 해나가지만은 별반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은 사실 실망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다녀보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래서 메시지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아 뭐 항상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우리는 다 인연은 끊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위로받으세요. 막 이러면서 메시지가 또 변해가면서 또 적응이 되어가는 것이 사실은.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었던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영혼이 잘 되는가,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가, 정말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다 퀘션마크로 살아가요.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가, 그것에 있어서는 다 주관적으로 각자 느끼는 바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축복을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 있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 아니겠어요?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날 오래전 배운 그 전공 지식들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지식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회에서. 그러나 그 전공 지식들 가운데 뭐 디테일은 기억 하나도 안 나지만 제가 한 가지만은 분명히 붙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 만물 속에는 그 만물이 움직여지는 일종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칙이 있다, 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중력, 자기력, 인력, 양력, 강력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고 만류 인력의 법칙과 같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물에 이미 감춰진 법칙, 그것을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만물 속에 감춰진, 저는 자연 법칙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만물은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윈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돼가지고 저절로 이 법칙이 다다다닥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에 감춰진 법칙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며 신성이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어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의 법칙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칙, 영어로는 law, L-A-W 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그런 선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만물의 법칙을 어기고 사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만물의 법칙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같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제가 잘 드는 예 중에서 하나로, 자연 법칙 중 하나인 중력의 법칙은 지구상의 모든 물건은 지구 중심에서 끌어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육상 빌딩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중력의 법칙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자기 최면을 걸고, 아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허공을 향해 자기 몸을 날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의 법칙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반드시 적용되는 법칙이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겠지만 그 결과는 죽음, 죽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에는 어쨌든 법칙이, 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물에만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법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 피조물 사이에도 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칙들은 어겨갈 때는 중력의 법칙을 어겼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피하는 법이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가야 됩니다. 요즘 한국이 혼란한 이유가 뭡니까? 뭐 경찰서장이 맞고 뭐 이런 얘기가 뭡니까? 법이 혼란해지니까, 법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준법정신, 법은 법치국가, 그래서 법이 바르게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법도 죽음을 피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너희는 아무 문제도 없다, 복받는 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도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고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음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되어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화평하게 사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었기도 하겠지만 또한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법을,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정녕코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지도 모른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육산 빌딩 꼭대기에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뛰어내린 사람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모두 죽었더라 죽었더라 조종을 울리게 된 겁니다.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된 인생이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이 좀 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축복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를 통해서 법이 지켜져야 되는데, 법하고는 상관없는 우리는 그냥 이거 비나이다 비나 별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누구든지 나한테 말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는 복만 주면 됩니다. 이게 부처하고 무슨 상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무교하고 무당 앞에서 가가지고 돈을 몇 푼 집어주고 나에게 복만 내려주십시오. 용왕녀의 산신령에게 혹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에다 만 원짜리 꽂아 놓고서 복 달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하나님은 법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 길이 열려지는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사실 축복장인데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소생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네가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1절하고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가 순종하면 그겁니다. 법을 지켜 살면 내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네가 잘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뒤에 잘 된다는 것만 딱 붙들었지 앞에 1절 2절은 보지도 않는 겁니다.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믿어봐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혹시나 역시나 항상 실망 가운데 우리는 정말 도돌이표 인생 살면서 답답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가난에 메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노라 하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 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오늘 1월 2일, 1월 1일이 어제였고 오늘 1월 2일입니다.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기를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행복한 길을 제시해 준 그 길은 걷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복받는 길을 제시했는지 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에서 이 순종의 법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1월 2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법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법을 잘 지키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첫째로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 그것은 악인의 꾀입니다. 사단의 꼬임입니다.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쩌면 그래 세상 사람들 말을 우리는 더 잘 듣는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키워보면 알지만은 부모 말보다도 친구 말이 더 법입니다. 예. 친구 말을 더 따라서 갑니다.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 하네요. 부모 말은 다 참고로 듣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애들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반항할 때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별반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은 정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뭐라고 그러면 100% 믿습니다. 친구가 강남 가자면 바로 보따리 쌉니다. 부모가 같이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 절대 따스나죠. 난 집 지킬게. 난 뒤에 가서 뭐 나 친구랑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들이 말입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에서는 악인의 꾀인 사단의 꾀임, 세상 친구들의 꾀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의 인생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남편은 아내의 말을 더 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예. 그리고 사람들은 이건 뭐 세상 피조물이라고 그럴까요? 세상 풍조. 예.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낙곰수라고 하는 무슨 프로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60%가 넘는데. 대통령 말을 믿는 사람은 30%. 그러니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낙곰수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한국은. 예. 자, 네, 좀 실수밖에는 안 나오는 세상. 이 뒤집힌 세상이 내가 보니까 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는 그 모습과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기게 하는 사람의 꼬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부부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별 이유 없이 그 흔한 성격 차이로 나뉘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참고 사냐? 그저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교회 리더십 가운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술 담배를 하면서 나 괜찮지 않냐, 안 죽지 않냐, 선악과 한번 따먹어 봤더니 안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93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 자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먹고 나서 그럼 나 안 죽었는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사단은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꾀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플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 먹은 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네가 먼저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개들아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단의 꼬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의 유혹, 악인의 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를 붙들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 먹고 사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하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묘한 질병을 하나 딱 보내주셨습니다. 하도 오래 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이게 80이 넘은 것부터인가요? 그때서부터는 치매 환자가 3분의 1이 되어지는 겁니다. 120세까지 사십시오.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치매로 살 겁니다. 이게 지금 결과입니다. 그냥 과학적인 결과. 근데 이 치매 환자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50에도 치매 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지금은.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말씀보다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툭툭 던진 얘기가 그겁니다. 오래 사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제대로 말씀 붙드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받는 길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를 붙들고 악인의 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누리며 늘 복된 삶을 향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스스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이 죄라고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십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랍니다. shall not, 하지 말라는 다 부정적인 계명들입니다. 그 얘기는 다 내가 지켰습니다. 보니까 정말 지켰어요. 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은 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잘 지킵니다, 대충. 예. 그러나 하라는 계명은 잘 안 지킵니다. 하라는 계명은. 딱 하라는 계명 하나 주었습니다.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을 하라 계명 주었는데 하라는 것은 못 지킨 거예요. 그냥 아이 그것은 제가 안 되겠는데요. 그 순간 부자가 약돼 그렇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이라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 지키고 그게 아니고요, 하라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하라는 것 계명입니다. 사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대충 지키는데 하라는 것은 진짜 죽자사자 안 지켜집니다. 대단히 안 지켜집니다. 선교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 구제하는 것,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는 거 아십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죄인데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여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복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여전히 가난의 질병에 온갖 세상 문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게 풀어져야 되는, 이게 참된 자유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새파랗게 살아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명이 28장의 축복에 1절서부터 10절까지인가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만 그 축복을 위해서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너희 사이 하나님 죄가 지금 가로막아 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지금 불순종했던 태도가 고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법이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 삶 속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여전히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떨어지면 나는 따라가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순종하리라. 바로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인생 계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점들이 다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내게 있어서 우선순위 넘버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모든 것이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역전히 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만한 자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염려를 잘해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면 염려는 없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지면 염려가 많아지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게 되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내가 다 문제를 해,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는 그때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생은 진짜 쓸데없는 염려가 많습니다. 96%가 다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죠. 4%만 빼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건 믿음이란 뭡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자기가 뭔데? 여러분 자녀들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카락 하나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희거나 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키를 한 자나 더 하실 수 있습니까? Nobody.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오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아침에 오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건 뭡니까? 그럼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인생 또 2012년 혼자서 열심히 뛰어갈 겁니다. 그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닐 겁니다. 또 100m 달리기, 예. 110m 되는 길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골하고 상관없이 뛰어다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 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의지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고 1월 2일부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진리요 그리고 빛이요 내 영광이요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오만한 자를 벗는 겁니다.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사실은 매 순간 기도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매 순간마다 언제나 매 포인트마다 시시초초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밥 먹을 때에도 그리고 잠잘 때조차에서도 주님 없는 세상은 나는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빛이요 그리고 내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생명이요 근원이요 나의 모든 것이네. You are everything to me. 그것은 연인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벗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오래 사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을 겁니다. 정말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동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길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의 잔치에 오라 한 겁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 주리라. 그래서 오늘 부르신 겁니다. 잘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축복된 길을 살려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잘 몰라서 법을 어깁니다. 여기 팰리세이드 파크의 그 코너에 그냥 이 이제 비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켜가지고 돈 내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 거기에 비밀 카메라가 감춰져 있다라고 그리고 그 법을 잘 몰랐다면 그러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잘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잘 몰랐답니다. 적시에. 아 그러다 보니까 무심코 돌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다는 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을 잘 몰라서 무심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이 계속 날라오는 겁니다. 티켓이. 그래서 아이들 문제도 생기고 가정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생기고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뒤에 깨진 항아리처럼 그냥 계속 새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채워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티켓이 계속 날라와서 그런 거거든요. 법을 잘 모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법을 알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읊조리는 자가, 외우는 자가, 암송하는 자가, 읽는 자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결과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법을 지키면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냥 사업 구상하고 일만 벌리면 다 대박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 앞길이 다 되어집니다. 오늘같이 장사가 안 된다는데 장사가 과연 되겠습니까? 일이 잘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은 그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네가 손대는 일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잘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내가 다 되게 해주겠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는 것이요, 예, 행하는 일마다 다 길이 열리는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내 안에 서게 된다면, 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내게, 예수 보혈이라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고 또 나라고 예수 피를 묻히는 순간서부터 내 삐뚤어지고 잘못된 인생이 다시 재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뱅크럽시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브랜뉴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브랜뉴로 시작한 그 삶 가지고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여전히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산다고요? 그건 lawlessness,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은혜를 가지고는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은혜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은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다 씻어버리고 그 비겁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채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시냇가의 시무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하게 되어지려요. 주님은 이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온전히 이루어져 2012년 그 어느 한 해보다도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면서요 이제 이 아침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을 어기면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예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그래서 온전히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성령님의 간구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시퍼렇게 살아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때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의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내용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